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대미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기고인데 그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면서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줄 것이고 또 한 가지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들의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와 같이 그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소식과 안부를 전할 목적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교회들에게 파송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또 골로새서의 마지막에서도 오늘 역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또 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빌레몬서에서는 이 골로새서에서 등장한 오네시모를 또 다시 파송하는 이런 기록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소식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상세하게 아주 소상히 있는 그대로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임무를 수행했던 바울의 이 조력자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바울. 바울이 어찌 그 혼자만의 힘으로 여러 자신이 세운 초대교회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이런 사도의 사명을, 직무를 그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수족처럼 그를 도와서 그가 전하는 서신들을 이 교회로 보내라. 그러면 그 서신을 들고 그 교회에 가서 바울의 안부며 그의 서신을 전하고 또 저 교회 가서 내 편지를 전하라. 그러면 또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이런 바울을 돕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항상 그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네 교회를 향한 서신을 완성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던 자들의 이름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공인의 신분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도의 직무는 실로 매우 무겁고 중차대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지극한 사랑은 옥중에서조차도 펜을 들어서 교회와 성도들의 여러 어떤 그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의 소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뭐하러 자기의 안부를 이렇게 두기고 같은 혹은 오네시모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소식을 교회에 전하는 일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아주기를 바래서였을까요? 자신의 어떤 명예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향한 이 존경심을 그가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자기의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알렸을까요?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되므로 초대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강력한 이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혹시 알 수 없는 어떤 혼란의 상황이나 혹은 성도들의 이 바울사도에 대한 과도한 염려 때문에 혹시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괜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을 보내서 속히 가서 나는 아무 탈 없다. 옥에 갇혀있긴 해도 전혀 당신들이 염려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안심하라 하는 의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자신의 안정된 근황을 교회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이 일을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성도들의 영적인 안정을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를 초대교회의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편지를 써서 자기의 안부를 알리는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그 옥에 갇혀있는 생활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극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는 그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를 향해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바울사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의 그 지극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인도하는 이 교사와 목사는 늘 양떼가 그 가슴에 있어야 돼요. 잠언 27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마음이죠. 말씀이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온통 바울의 생각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 혹시나 이단이 거짓 교사들이 또 틈을 타서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혹시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성도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빠지는 것은 아닐까 늘 자기의 양떼에게 마음을 두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꼴을 먹고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양떼들 역시 자신의 목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기를 간구하고 우리를 살펴주시기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어린 자녀일수록 늘 부모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할 줄만 알았지 부모님의 지금 상황이나 형편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어떤 마음의 헤아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나요? 아직 철이 없는 아이들에게서? 기대하기 만무해요. 그저 원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얻지 못했을 때 뒤집어지고 때를 쓰고 땡깡을 놓고 반항할 줄은 알아도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안타깝고 새까맣게 타는 마음을 어린 자식들이 알 까닭이 없죠. 그러니 더 사랑하는 한쪽은 늘 다른 쪽의 필요와 요구에 애가 타지만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다른 쪽은 언제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쪽에게 늘 불만과 부족함을 느끼고 서운하고 섭섭하기 마련인 거예요. 이쪽은 더 주지 못해서 마음이 타고 이쪽은 더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해서 화가 나고 제가 어느덧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 어릴 때 제 부모에게 조르고 때를 쓰던 그 철없던 시절의 제 모습이 간혹 문득문득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철이 없고 생각이 없었는지. 자식이 원하는 것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선뜻 들어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애가 타고 안타까웠을까요? 그것을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울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라는 이 말씀에서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간혹 자식이 전화로 안부를 여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불편하신 거 없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TV 한 대 사오너라. 야 이놈아, 니만 냉장고 쓰냐? 냉장고 바꿔놔라. 내 차 한 대 사내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 아버지, 어머니, 뭐 불편한 거 없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늘 한결같은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다. 다 풍족하니 네 건강이나 잘 챙기고 네 애들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회사생활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다녀라. 자식이 다 컸는데도 밥 잘 먹고 다니고 잠 잘 자고 정말 부족한 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 자식이 마음 써주는 것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혹여라도 자식에게 짐이 될까 해서 한사코 아무 문제 없고 아픈 데도 없고 아 모든 게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이 없어서 내가 내 사정을 소상히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바울이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고달프고 이 옥중에서 얼마나 지긋지긋한 고통을 당하는지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바울이 그런 느낌으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결코 자신이 부담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혹 나의 존재가 그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뭔가를 요구하고 내놔라 이런 거 자식들아.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님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늘 말씀으로 괜찮다, 없어도 된다, 나는 건강하다, 배부르다, 문제 없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식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들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내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생색내시는 적이 있으셨나?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고 외로워도 외롭다 하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한마디 신음소리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침묵이 평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통의 은폐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지.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어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한번 들어볼 테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지 않으세요.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하는 고백에서 우리는 그의 깊은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게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시험에 들든 누가 아프든 누가 실족하든 그럼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자기 있는 속을 그대로 이렇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 자기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부담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생색을 내지 않아요. 내 이거 없는데 안 도와줄래? 네 거 좀 내놔라.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고 앞서서 이끄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도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잘 먹고 잘 자고 옥중에 있어도 끄떡 없으니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도 전이가 되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든 교회를 향한 사랑이든 그 숭고한 사랑은 여러 영혼들을 감동케 하고 그들의 영혼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놓고야 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특심 있는 사랑은 바울을 따랐던 많은 동역자들의 가슴으로 흘러들어가서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고 섬기는 일에 지대한 헌신과 공헌을 남긴 흔적들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늘 그들과 함께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바울의 동역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돕고 초대교회를 돕고 성도들 섬기는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옥중에서조차도 목자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물질로 자신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에 자신의 근황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양떼들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그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들을 이렇게 잠재우면서 내가 없더라도 소망 가운데 더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격려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듯 순결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자들의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누가 완장 노름을 하고 있습니까? 에? 여기서 누가 한번 나 좀 알아달라 그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따지고 덤비고 대들고 그런 게 어딨냔 말이에요, 성경이. 앞선 자는 앞선 자로서 특히 성도와 교회를 아끼는 모습. 또 그를 돕는 자들은 온 노력을 다해서 그를 돕고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목양 간의 따뜻한 모습으로 또 목회자와 동역자 간에 정말 가슴이 훈훈한 이런 순수함으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어디 지금 이 땅의 교회처럼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찢고 볶고 싸우고 쫓아내고 이런 모습이 성경에 어디 있냔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두기고 그리고 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돈이나 밝히고 교회 안에서 공금 횡령하고 이 별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는 이런 교회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이거는 사뭇 다른 거예요. 두기고를 소개하는 바울의 세심한 배려를 보십시오. 두기고를 잘 알지도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두기고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두기고를 소개해 줍니다.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을 소개를 하는데 아 이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그분이 제 소개를 받고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 아 저분이 훌륭한 분인가 보구나 하겠죠. 그분이 혹 뭔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실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실망시켰어도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에이, 훌륭한 분인데 오늘따라 뭔가 자그마한 실수를 하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어떤 분을 처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진실되게 진정으로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그리고 아무 실수나 결함 없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싸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소개를 받기를 전 나쁜 사람이다. 아주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지극히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누구를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입견을 만들어버리니까. 보세요.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소개했느냐. 사랑을 받은 형제요. 뭐 이거 이상으로 두기고를 좋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진실한 일꾼이다. 그가 정직하고 진실되고 아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인물이라면 이렇게 그를 소개하는 것은 영광일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소개하는 것은 영광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소개해야 될 사람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소개를 할 것 같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아니면 그 소개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물론 두기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또 일부러 뭐 그렇게 좋게 소개하려고 과장을 했던 건 아니겠지만 바울 사도가 결코 없는 이야기를 꾸며낼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기고에 대한 바울의 소개는 아주 진실되고 정확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에 의해서 소개된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바울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소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는 진실된 일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소상하게 전달하기 위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지목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내 의중을 잘 간파해서 전할 말과 전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잘 가릴 수 있는 지혜롭고 속이 깊은 사람을 보내겠죠.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보낼 거예요, 분명히. 없는 말을 지어내지도 않고 사실을 왜곡시키지도 않을 수 있는 그야말로 진실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서 중요한 부탁을 하고 내 대신 이렇게 전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겠죠. 또한 그런 사람이 나에게만 그런 믿음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신과 의심을 품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또한 적임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안팎을 봐도 진실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누구도 그의 말이면 믿음직한 그런 사람을 적임자로 선택할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보기에 두기고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 신자들일까요?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흥수 목사,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신 아무아무의 성도님, 주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대신 맡기시고 그리고 그를 이 세상에 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라고 소개해 주실까요? 목사가 어떤 분에게 뭔가를 부탁을 드려서 어떤 교회에 이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내가 어떤 집사님을 보낼 텐데 그 집사님은 목사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깊이 모범이 되는 분이고 모든 주일에 항상 가장 최선봉에 서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 기둥과도 같은 목사에게 오른팔과도 같은 그런 사람을 목사님에게로 보낼 겁니다. 그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목사가 믿고 무엇이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 목사와 성도 간에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는 목사가 자랑할 수 있는 누구 앞에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 때문에 목회할 마시맙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기고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 그에게 또한 이토록 헌신적이고 충성된 일꾼인 두기고가 그를 도왔던 것이 우연일까요? 천만에요. 충성된 부모 밑에 충성된 자녀가 나와요. 충성된 목사의 교회에 충성된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목사가 목회를 잘해야 그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게 당연하죠. 보고 배운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지극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두기고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은 그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의 면류관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목사의 면류관은 성도들의 회심이고 목사의 상급은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들이에요. 그분들이 목사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연합, 협력을 담은 이 짧은 기록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22절에 바울은 덧붙여서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두기고를 보내는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의중을 잘 살펴서 성도들이 크게 근심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바울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바울 사도가 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시리와 절망과 염려와 근심에 차 있을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중요하고 특별한 임무를 맡은 두기고에게 바울은 두 번째로 위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게 가침이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도교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서 오게 갇혔다는 것에서만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세요. 아마 두기고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오게 갇힌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시대의 전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선포되기 위해서 거기를 로마를 가야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에베소를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두기고는 아마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이런 뜻을 간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든지. 그러니 옥에 갇힌 바울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그렇게 그들을 위로했을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 너무 괴로운데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지금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까? 왜 내가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가 데려다 놓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일까? 그걸 보는 거죠. 며칠 전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셋째를 낳는데 그 셋째 아이가 큰 장애예요, 장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그 생각은 잠시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쓰려고 저런 아픔을 주셨을까? 저런 고난을 주셨을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겠구나. 그의 그 고통이 그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감사가 되고 다만 그 어려움을 그가 잘 이겨내기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아픔과 고통을 잘 승화시켜서 더 멋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성도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위로예요? 뭘 가지고 위로를 할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렸는데 그럼 뭘 어떻게 위로를 해요? 하지만 지혜로운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는 가서 그렇게 이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도히 염려하지 마세요. 과도히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장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 일을 어찌할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너무너무 슬프고 걱정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탁월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게 지금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내게 지금 기쁜 일이냐 슬픈 이걸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분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어떻게 이루어져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만 보면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게 돼요. 잘 되면 좋다 그러고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 좀 멀리 보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뭘 꿈꾸고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까. 조금만 시야를 멀리 두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치시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싸매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게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는 복음 전파만을 생각했던 사도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그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저 지경이 됐으니 어쩌면 좋아. 그거는 우리 편에서의 오두방정이고 용서하십시오. 우리 편에서의 어떤 과잉 걱정이고 바울은 이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심하다 때마다 분초를 다투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 좋아서 웃고 슬퍼서 울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그런 건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슬퍼도 이 하나님의 배후에 그분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죠. 저는 이 바울의 이 같은 순수함을 본받고자 합니다. 이 단순함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아주 단순했어요. 아주 머리 굴리거나 정치적으로 생각하거나 사람들 이용하려거나 자신의 입지나 명예 같은 거 중시하고 뭘 바라고 기대하고 뭘 얻고자 하는 그런 비굴함.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특히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사도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그는 심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 그거면 전부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주든지 말든지. 아니,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라 성도를 배려하는 모습은 있었죠. 하지만 그냥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 내 모든 고난은 그분과 나의 문제, 나의 사명의 문제로 본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변호관 안 먹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대선배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당신이 왜 지금 외식을 하느냐? 응? 하고 담대하게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왜 바울의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복음에 걸림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인 자신에게 정당에 주어진 권한과 권리를 할지라도 혹시라도 자신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그는 극히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읽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목회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를 제가 깊이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베드로처럼 부인 데리고 교회 도움 받아가지고 선교 여행 다닐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도 사도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 이거죠. 하지만 나는 그걸 쓰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까지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결연함을 보십시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누가 나보고 전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 우상에다가 바쳤던 고기인데 그거를 왜 먹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혹시 내가 사도의 입장에서 이거를 먹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어도 괜찮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것만 지켜도 이렇게까지 교회가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늘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차를 탈 수도 있고 좋은 데서 밥 먹을 수도 있고 골프 치러 다닐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거 다 안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든지 뭐 그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뭐 그렇게 하시든지 그러나 저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것입니다. 영혼들이 나 때문에 시험들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그 무엇도 원치 않습니다. 하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의 이런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세심함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결코 성도들의 짐이 되거나 교회의 근심이 되기를 원치 않는 이 바울의 의지, 그의 세심한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배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자로 바울에 의해서 파송된 그의 조력자 두기고 성경에 이유 없이 기록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목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하면서 아 바울 선생님을 내가 평생토록 본받아야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두기고처럼 나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진실된 일꾼으로 목사를 도와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각자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왜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성도님들이 목사 저걸 언제 잡아먹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부흥이 될 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의 변질입니다. 변질.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마귀 놀이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은 두기거나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 디도 베베 뭐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의 그 가슴을 여러분들은 품으시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목양 관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최우선이 되지 못하고 뭔가 뭔가 뒷구멍으로 이렇게 바라는 게 있고 뭘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고 개인의 욕망과 탐욕의 교회와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할 때 뭔가 교회 안에 헤게모니,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썩어빠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 이걸 지켜나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술술을 쓰려고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고 대립 각을 세우고 이러면 순수하고 아름다운 목양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박수를 칠 일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이렇게 성도 간의 지체 간의 연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듯이 연합하고 화목하고 협력하고 상호간에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굳게 묶는 이 위대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지향해 나가야 될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과 두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의 짐을 서로 지고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도록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회원교회의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